제66주년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그럼요.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이지요.
정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영화 의리인에서 송강호 씨가 열변을 다해 토해냈던 대사였죠. 우리는 1948년에 헌법을 공포한 법치국가입니다. 진영 씨는 평소에 법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범법자가 아닙니다. 왜 그런 질문을? 저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네, 그렇죠. 큰 법을 어기면 중재인으로 벌을 받으니까 누구나 법에 저촉될 일은 하지 않지만 생활 속에서는 사실 작은 법들을 어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차 없는 좁은 도로에서 자연스럽게 무단횡단하고 바쁘고 귀찮으면 주위를 둘러보고 막 유턴하고 교통법규 어기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반성합니다.
생활 속에서부터 작은 법률을 지켜나가는 일들이 큰 법을 수호하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있는 주권을 잘 행사하려면 우리가 맡는 법률, 약속들을 잘 지키는 일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첫 곡으로는요. 테이크 6의 뷰티풀 월드 듣고 왔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중재는 지어본 적이 없지만요. 작은 범법 행위들은 가끔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왜 좁은 골목길 횡단보도 그 빨간불인데 사람들 건넌다고 따라서 막 건너고 운전하다가 가끔 전화도 받기도 했고요. 그러다 경찰차 나타나면 전화 안 한 척 연기하고 막 아픈 척하고 머리 아픈 척하고 사실 그런 적이 좀 있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저만 그런 걸로. 저만 그랬나 봅니다. 그 왜 제헌절이 몇 해 전까지는 공휴일이었잖아요.
네.
근데 공휴일이 해제되고 평일이 되니까 잘 모르고 넘어가는
공휴일 아니에요?
아, 이제 평일이 됐대요. 평일이 됐어요.
누구 마음대로? 왜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했나요?
얘기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사실 뭐 저희들은 회사를 안 다니니까, 직장을
네.
안 다니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 느낌이 확 오지는 않지만.
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빨간 날 하나 있는 거하고 없는 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럼요.
하시더라고요.
많은 차이가 나는데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 7월 17일 제헌절 헌법 공포에 기념하는 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공휴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네.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말이죠. 자, 오늘 제헌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전일기 함께 하시죠. 고전일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일기 홈페이지에 자주 놀러 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쉽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 후에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든지 고전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NS 얼굴책에 고전일기 페이지 있습니다. EBS 고전일기 검색하시고 오셔서 좋아요 하고 꾹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있는 권진영의 고전일기와 함께 스튜디오 안팎의 풍경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8월 15일 저녁 7시에 송도 트라이벌에서 고전일기 공개방송이 있는 거 아시죠? 명사의 고전 특강과 함께 가요계의 원조 요정 혜은이 씨 그리고 바닐라 어쿠스틱의 라이브 무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무더운 여름밤 고전일기와 함께하는 피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8월 14일을.
네.
자, 그럼 여러분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오늘 퀴즈 드리겠습니다. 몽테뉴는 이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썼습니다. 이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스스로 잘난 체하며 겸손하거나 온유함이 없이 건방지고 방자함을 이르는 말인데요. 잘난 체하는 마음.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교만, 2번 나태.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와 반디로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몽테뉴 수상록 낭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낭독은요. 제2권 2장 술주정에 대하여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술주정은 천하고 상스럽고도 짐승과 같은 악덕으로 보인다. 정신은 여기 낄 틈이 없다. 그리고 악덕 중에는 이렇게 말해도 좋을지 모르지만 무엇인지 좀 더 너그러운 것도 있다. 악덕 중에는 지식, 근면, 용감, 조심, 기교와 교묘 등이 섞여 있으나 이런 것은 모두 육체적이며 세속적이다. 그래서 오늘날 나라들 중에 가장 야만적인 나라는 이런 것만을 숭상하는 나라이다. 다른 악덕들은 이해력을 변질시킨다. 이 술주정은 이해력을 전도시키고 육체를 둔하게 만든다.
술의 힘이 우리 몸에 배어들면 사지는 무거워지고 다리는 철새에 매인 듯 흔들거리며 혀는 굳고 지성은 몽롱해진다. 눈빛은 흐릿해지고 그러다가 고함, 재채기, 난투가 나온다. 루크레티우스.
인간 최악의 상태는 자기 인식의 통제력을 잃을 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도액이 항아리 속에서 발효하여 바닥에 있는 모든 것을 위로 치밀어 올리듯 술은 과음한 사람들에게서 그 속속들이 비밀까지 튀어나오게 한다고 말한다. 요세푸스는 적이 보낸 사신에게 술을 실컷 먹이고 나서 말을 걸어 비밀을 토설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아우구스투스는 트라키아를 정복한 루키우스 피수에게 가장 비밀되는 사물을 맡겨주고 티베리우스는 코수스에게 자기가 의도하는 말을 모두 일러주었다. 알다시피 둘 다 술을 대단히 즐겼기 때문에 고대에는 이 악덕이 그렇게 비난받지 않았던 것이 확실하다. 많은 철학자들의 문장에도 이 문제는 부드럽게 취급되고 있다.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들까지도 때로는 실컷 마시고 취해 마음을 풀어놓는 것도 좋다고 충고하였다. 저 유명한 임금 키로스는 이런 자랑을 했다.
나는 내 형 아르타크세르 크세스보다 술을 잘하지.
그리고 가장 질서 잡히고 정치 잘 되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술 잘하는 버릇이 성행했다. 파리에서 온 유명한 의사 실비우스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위장의 힘을 태만해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쯤 술을 많이 마셔서 위를 잠깨우고 자극을 주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지.
페르시아인들은 술을 마신 뒤에 중요한 사물을 처리했다고 쓰여 있다. 내 취미와 기질은 내 생각만큼 이 악독과 사귀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는 옛 사람들의 권위 있는 의견에서 신념을 얻었을 뿐으로 나는 이 음주가 비굴하고 어리석은 악덕인 줄 알지만 다른 악덕들이 직접 공공사회를 해안한 것만큼 나쁘거나 손에 끼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우리는 어떤 쾌락이건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얻지 못하는 법이다. 그런데 이 악덕은 다른 것보다 양심에 가책을 주지 않으며 또 그것을 준비하기에 어려울 것도 없고 얻어보기도 힘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미 직위도 높고 나이도 지긋한 분이 내게 말하기를 자기 인생에 남아있는 세 가지 재미 중에 이 음주를 들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음주에는 너무 심하게 맛을 따지며 조심스레 술을 가리는 취미는 피해야 한다. 맛 좋은 것만 마시기에 탐락을 둔다면 때로는 술 때문에 불쾌해지는 고통도 겪어야 한다. 취미는 너무 까다롭지 않고 자유로워야 한다. 술을 잘 마시려면 입천장이 보드라울 필요가 없다. 독일 사람들은 거의 아무 술이나 똑같이 유쾌하게 마신다. 그들의 목적은 맛보는 것이 아니라 삼키는 데 있다. 그 때문에 그들은 흥정에 더 유리하다. 그들의 탐락은 풍성하고 손쉬운 데 있다. 둘째로 프랑스식처럼 식사할 때 두 차례 절도 있게 건강에 조심하며 마시는 것은 이 주신의 은총을 너무나 제한하는 일이다. 거기는 더 많은 시간과 끈기가 필요하다. 옛날 사람들은 술로 며칠 밤을 연달아 세우며 낮에도 계속했다. 그러니 여느 때에도 더 많이 힘차게 마셔야 한다. 내가 본 한 세도가인 귀인은 사업도 크게 벌이고 성공한 인물인데 그는 식사할 때에는 늘 희만 드리고 포도주 다섯 로를 마셨고 그리고 나서도 이를 현명하고 용의주도하게 처리해갔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소중히 여기는 쾌락은 인생에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네, 낭독에 이어서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술을 잘 마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다 좋은데 몽테뉴 이분이 좀 얘기하는 게 아리송해.
아리송해? 아리송해. 네, 그거죠.
아리송해, 예, 아리송해요.
이 몽테뉴 글의 특징은 그래요.
두리뭉실해 너무.
확실한 어떤 무슨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설교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문장 속에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프랑스인들처럼 식사할 때 네. 한두 잔 정도 이렇게 소화에 도움이 되게만 마시는 것은 주신 즉 디오니소스죠. 디오니소스. 바쿠스라고도 우리가 하지만 네. 디오니소스의 호의를 너무 무시하는 거다. 은총을. 은총을 좀 누려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그런 내용이구나.
네, 그렇게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선배님은 혹시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디오니소스를 숭배하죠.
아, 그러시군요. 우리한테는 안 보여주셔가지고 숭배하시는 것을.
아, 사실은 저는 이렇게 공공장소라든지 네네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굉장히 주량을 그 프랑스인들처럼 한 잔이나 두 잔 정도로 제한을 합니다.
술 버릇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심한 술 버릇이 있죠.
아, 그래요? 네. 험한 꼴 볼 뻔했네.
춤추고 노래하고 막 네, 뛰어다니고.
맞다, 우리 선배님도 춤도 굉장히 잘 추시잖아요.
물속에 막 뛰어들어가고 막.
아, 진짜요? 와, 진짜 그렇게 안 보이는데 참, 명무진 죄송합니다. 선배님은 그러신데요, 네.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선배님이 생각하시는 술을 대한 올바른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타인무해 자작유익.
타인무해 자작유익.
타인에게 해가 네. 없다면 자작은 아, 유익하다.
자작은 유익하다. 아, 그러네요.
그러나 주사는 필사다. 주사를 부리면 필이 죽게 돼 있다.
그래 그래.
뭐가 명예가 위신이 평판이. 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네. 독일 사람들의 술 마시는 법에 대해서 몽테뉴가 은근히 비꼬는데요.
네.
독일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목적은 맛보는 것이 아니라 삼키는 데 있다.
맛보는 게 아니라 삼키는. 왠지 기술을 여는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알.
술 마시는 목적이 네네. 술을 즐기는 게 아니라 삼키는 데 있는.
맞아. 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 몽테뉴의 이 어떤 에세이의 진술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저는 굉장히 밑줄을 많이 치면서 읽었는데.
재밌어요.
어떤 쾌락이건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얻지 못하는 법이다. 이야, 요런 거. 네. 줄쳐놔야 돼요. 그죠?
쳐놓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두 번째 낭독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난번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편지를 보냈던 드귀르송 백작 부인, 디아느 드 포아에게 쓴 글입니다.
네.
어떻게 본토 발음으로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드귀르송.
드귀르송.
디아느 드 포아.
예. 이분에게 쓴 글입니다.
네.
8장 아이들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에 대하여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나로 말하면 우리 판단력의 조정과 중계 없이 우리에게 생겨난 경향 따위에는 이상하게도 둔감합니다. 따라서 내가 말하는 자녀 교육 문제에 관해서는 겨우 세상에 나왔을까 말까 하여 영혼의 움직임도 없고 신체의 형체도 아직 확실히 생기지 않아서 더욱 귀여워지는 아이를 정신없이 껴안는 버릇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내 곁에 두고 양육하는 것을 참고 지내지도 못합니다. 잘 조절된 진실한 애정은 아이들 자신이 보여주는 가능성을 알아봄으로써 생겨나고 불어가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아이들이 귀여워할 가치가 생기거든 타고난 심정으로 이성과 병행시켜가며 진실한 부모의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본성의 충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성의 호수에서 마찬가지로 그들을 판단해 가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와 정반대로 되는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두 어린아이들이 아주 철이 들어서 행동하는 것보다도 어린아이가 장난으로 발버둥치며 어리석게 노는 것을 보고 더 감동을 느낍니다. 그것은 마치 아이들을 어른의 놀이개감으로 원숭이처럼 귀여워하는 격이지 사람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커서 필요한 경우에 돈을 주는 것에는 아주 인색하며 어릴 적에 장난감을 사주는 데는 아주 후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재미를 포기하려는 즈음에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삶을 즐기는 것을 보고 질투심에서 아이들에게 돈 주기를 아끼며 인색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들을 쫓아오는 것이 우리들을 몰아내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사물의 질서는 우리의 존재와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아이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두렵다면 당초에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로서는 아이들이 능력이 생긴 뒤에는 자기 재산을 아이들과 공동으로 나누어 가지며 집안 살림살이도 알려주고 함께 처리해 가지 않는 것이 부당하고 가혹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으로 아이들을 낳는 것이니 아이들의 편익을 위해서 자기 편익을 줄이고 절약해야 할 일입니다. 늙어 꼬부라져서 반은 죽어가는 아버지가 집안 한 구석에서 재산을 혼자 누리며 여러 아이들의 발전과 교제에 지장을 주고 그러는 동안에 아이들이 젊은 나이에 공공사무에 참여하며 세상 사람들에 관한 지식을 얻을 기회를 잃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 때 아이들은 아무 희망이 없으니 부당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 시대의 많은 훌륭한 가문의 청년들이 도둑질하는 버릇에 빠져서 어떠한 징벌을 받아도 고치지 못하는 것을 여럿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형이 대단히 점잖고 가문도 좋은 호탕한 귀인인데 그분이 내게 와서 간청하기에 언젠가 나는 그 청년에게 말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고백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고 인색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더러운 짓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버릇이 골수에 박혀서 도둑질을 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습니다.
헌데 그때 어떤 부인이 일어나는 자리에 여러 사람들과 참석했던 참에 그 부인의 반지를 훔치다가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를 보자 나는 다른 귀인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이분은 어릴 적에 이 버릇에 푹 젖었는데 자기가 재산의 주인이 된 후에는 이 버릇을 버리려고 결심했으나 그래도 상점을 지나다 탐나는 물건을 보면 훔치지 않고는 못 베겨서 그는 그 값을 치르는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버릇에 물들어서 친구 사이에도 예사로 도둑질을 하며 다음에 돌려주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가스코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도둑질보다 더 성미에 맞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내 판단으로 비판하는 것보다 기질적으로 혐오합니다. 욕심이 나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사실 이 지방은 프랑스의 다른 지방보다도 엄격하여 이 행위가 비난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 여러 번 다른 지방에서 온 좋은 가문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괘씸한 도둑질로 처형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런 방자한 행위에 관해서 어느 면에서는 부친의 악덕을 원망해야 할 것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여기서는 어느 날 이해력이 깊은 한 귀인이 했던 것과 같은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절약해서 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더 소득을 모아서 쓰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집안 사람들에게 존대받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다른 힘은 모두 없어졌으니 이것만이 내 집에서 권위를 유지하고 남의 경멸을 면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것은 어떤 방편은 됩니다. 그러한 치료법이 필요한 병은 발생하기 전에 막아두어야 할 일입니다. 어떤 부친이 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밖에 자식의 애정을 받을 수 없다면 그는 참 가련한 인물입니다. 이런 것도 애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도덕과 그의 능력으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착하고 행세가 점잖아서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풍부한 물질은 불탄 재해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던 인물들의 유해와 유물까지도 경의와 숭배를 받는 것은 늘 있는 일입니다. 노년이 되어 아무리 노쇠하고 썩은 냄새가 나더라도 젊었을 때 영광을 받고 지낸 인물은 그 아이들에게 존경받지 않는 일이 없으며 그는 그들의 마음을 이치에 맞게 의무를 지키도록 지도한 것이고 궁하거나 필요에 못 이겨서 또는 강제와 억압으로 존경하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명예와 자유를 위해서 키워갈 때에 그 연약한 마음을 폭력으로 교육하는 일에 나는 반대합니다. 모질고 엄마하고 강제적인 교육에는 무엇인지 노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과 예지와 숙련으로 되지 않는 일은 결코 폭력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교육받았습니다. 기억하기로 나는 소년 시절에 단 두 번, 그것도 아주 부드럽게 밖에 매맞은 일이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도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젖먹이 때 죽었습니다만 이런 불행을 면한 외동딸 레오노르는 제 어미가 너그럽게 길러서 그 아이의 어린아이다운 잘못에 말로만 벌주었으며 다른 징계는 지도를 받지 않고 6살이 넘도록 컸습니다. 여기 내가 원하는 것보다 실망적인 결과가 되었다 해도 그것은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내가 믿고 있는 교육 방법 탓이 아니고 거기는 나무라야 할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게 사내 자식이 있었다면 나는 좀 더 엄격하게 키웠을 것입니다. 남자란 좀 더 자유로운 처지로 향하려는 것이니 이 점에 더욱 신중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마음이 호방하고 솔직하게 커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네, 낭독에 이어서 에이브릴 라빈의 이매진 듣고 왔습니다. 요 내용 보면 이 글에 대해서는 선배님이 아무래도 아버지의 입장에 계시지 않습니까? 할 말 네. 많으실 것 같아요. 몽테뉴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굉장히 좋은 말이 있습니다.
네.
그 폭력으로 교육하는 일에 반대한다는 거,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사람이 말로 해서 안 되는 일은 폭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이해해요. 예. 내가 맞고 커봐서 우리 엄마가 파리채로 그렇게 때렸어. 언니 때린 다음에 나를.
아니 파리채로 파리를 잡으시지 왜 또 그걸 하필이면 파리채로 더러운 파리채로.
그 왜 단색 파리채 있죠? 빨간색, 파란색, 막 정말. 노란색 이런 파리채 색깔별로 많이 손바닥도 때리고 그랬어요.
근데 몽테뉴의 글을 읽다 보니까 좀 놀라운 게 있어요. 네. 옛날에 이 옛날에 이게 16세기 때 써진 건데
네.
아니 부잣집 아들 가문 좋은 아들들이 이렇게 도둑질을 해 왜
그래?
그러니까 거기 변명이 뭐냐면 그 좋은 가문의 젊은이들이
네네.
아빠가 너무 인색해서
아, 맞아.
뭘 안 준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노랭이지 수전노처럼 자기만 그러니까. 돈을 쓰고 안 주니까 자기는 필요한 돈이 필요한데
네.
막 남의 거 훔치는 거야 귀부인의 반지도 훔치고 목걸이도 훔치고
어떡해
이야 이거 놀라운데 근데 아니 옛날에 부잣집 아들은 이렇게 남의 물건을 도둑질을 했잖아요.
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도둑질이죠.
도둑질이죠.
그럼 남의 생각이나 남의 문장이나 남의 휴일이나 남의 노동력을 훔치는 건 도둑질 아니야?
그것도 도둑질이네.
도둑질이지. 왜 그거를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도대체.
그러네요.
2014년 현대의 말이죠. 반성하십시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네.
반성하세요. 자,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
네, 이거는 네.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또 그런 얘기도 하지요. 딸은 좀 너그럽게 길렀다고 그래요.
네.
이 몽테뉴도. 근데 이제 아들들은 어렸을 때 다 죽었어요. 몽테뉴의 아이들이. 그래서 만약에 사내를 길렀다면 좀 더 엄격하게 길렀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아무래도 몽테뉴 시절에는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역시 딸 또 아들에 대한 애정이 조금은 마음이 달랐을 것 같다는
그랬나 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순 발랄하니 중학교 방송반 학생들의 외침이었습니다. 함께 읽고 계신 고전은 몽테뉴 수상록입니다. 몽테뉴.
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몽테뉴는 이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썼습니다. 이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스스로 잘난체하며 겸손하거나 온유함이 없이 건방지고 방자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잘난체하는 마음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교만, 2번 나태.
네, 잘난척하는 마음입니다. 정답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와 반디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네, 그럼 세 번째 낭독 이어집니다. 17장 교만에 대하여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세상에는 다른 종류의 남을 업신여기며 잘난체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품는 지나친 호평의 말이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애중하는 분수 없는 심정이며 우리를 실제 있는 것과는 다르게 보여주는 것이 마치 사랑의 정열 때문에 마음속의 인물이 미와 단아한 품을 지녔다고 보는 것이며 연모하는 자들은 혼란되고 변질된 판단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대상을 실제와는 달리 더 완벽한 것으로 보게 하는 시기다. 그렇다고 나는 사람이 이 면에서 실수할까 염려해서 자기를 잘못 판단하거나 사실보다 못난 것으로 생각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나는 아주 어릴 적부터 내 몸짓과 자세에 무엇인지 모르게 어딘가 헛되고 어리석은 교만한 태도를 가졌다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던 일이 생각난다. 나는 첫째로 자신에게 독특하게 몸에 베어버려 자기가 느끼고 알아보고 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조건과 경향을 갖는 것은 언짢은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이런 타고난 경향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동의한 일도 없이 신체가 그 어느 버릇을 때때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알렉산드로스가 머리를 한쪽으로 좀 기울이고 다녔고 알키비아데스의 말투가 부드럽고 소탈했던 것은 어떤 면에서 의식적으로 자기 용모를 뽐내는 태도였다. 줄리우스 카이사르는 무슨 힘드는 생각에 잠긴 사람의 자태로 늘 손가락으로 머리를 긁고 있었다. 키케로는 코등을 찌푸리는 버릇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그가 타고난 조롱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는 이런 몸짓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날 수가 있다. 사람들은 인사나 격려하는 동작 따위를 일부러 꾸며서 하기도 하는데 나는 이 점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 이런 것으로 사실과는 다르게 아주 겸손하고 예절 바르다는 명예를 얻는다. 사람은 교만으로 겸손할 수 있다. 나는 특히 여름에는 흔히 모자를 벗고 인사한다. 그리고 내가 부리는 사람이 아니면 상대가 누구이건 인사를 받으면 반드시 답례해준다. 내가 아는 어느 군주들은 인사를 좀 아껴가며 적당히 해주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조심없이 남발하면 인사가 무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분간 없이 하는 인사에는 효과가 없다. 주책 없는 태도 중에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존대풍은 잊을 수가 없다. 그는 대중 앞에서도 언제나 고개를 똑바로 쳐들며 이쪽 저쪽으로 돌아보지도 고개를 굽히지도 누가 옆에서 인사해도 쳐다보지도 않으며 부동의 자세로 마차가 흔들려도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감히 침도 못 뱉고 코도 못 풀며 땀도 씻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주목받던 내 자세가 이 첫 번째 부류였는지 그리고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실은 내게 이런 악덕에 대한 은밀한 비밀의 경향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몸의 움직임에 관해서는 책임지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의 움직임에 관해서는 내가 느끼는 것을 여기 고백하려고 한다. 이런 교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즉,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 일과 남을 충분히 존경하지 않는 일이다. 전자의 경우에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내게 불쾌하고 동시에 부당하고 더욱이 패스러운 것이고 내가 압박받고 있는 것을 느끼는 일이다. 나는 이 점을 고치려고 애써본다. 그러나 그것을 뽑아 없애는 일은 할 수 없다. 내가 소유하는 사물들은 내가 소유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깎아내리며 그것이 내게 없거나 남의 것이거나 내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런 사물들의 가치를 올리기 때문이다. 이런 심정은 어지간히 멀리 확대된다. 예를 들면 권이라는 특권을 가진 까닭에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악덕스럽고 경멸에 찬 눈으로 보고 많은 부친들이 자기 소생들을 그렇게 보듯 나 역시 그러하며 두 가지 같은 사물을 가지고 나는 언제나 내 것을 불리하게 평가할 것이다. 나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열성 때문에 내 판단력이 혼란되며 나 자신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자기가 지배권을 가지면 저절로 자기가 잡고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경멸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남이 훌륭한 점을 가졌다고 보면 나는 그것을 진심으로 칭찬하며 존경한다. 내가 생각하는 바를 과장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그런 정도로 나를 속이는 수도 있다. 왜냐하면 거짓 재료를 꾸며낼 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친구들에게 칭찬할 점이 있기 때문에 즐겨 그것을 증언한다. 그리고 한치의 값어치라면 한치 반쯤으로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갖지 않은 소질을 가졌다고는 못하며 그들이 가진 불완전한 점도 터놓고 변명해주지 못한다. 내 적들에게 인정해야 할 영광도 나는 솔직하게 인정한다. 내 심정은 변한다. 내 판단력은 원치 않는다. 그리고 나는 내 싸움과 거기에 관계없는 다른 사정들을 혼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판단력의 자유를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어떠한 격정에 끌려보아도 이 자유를 쉽사리 버리지 못한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내 거짓말의 대상이 된 자보다 자신에게 더 큰 욕이 된다.
네, 낭독에 이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듣고 오셨습니다.
네, 내용 보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 자부심과 교만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 자부심이라는 거는 자신에 대한 통찰이 전제된 그런 판단인 것 같고요.
네.
타인과 무관하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교만은 좀 통찰이 부족한 타자와 연결된 만족감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 내가 비교해보면 내가 제일 잘났어. 뭐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그 노래가 생각나는데.
그러네요.
그럼 사람이 교만하면 문제지만 반대로 너무 겸손해도 주눅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너무 겸손하면 손해보는 세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 몽테뉴도 그런 말을 해요. 너무 겸손한 것도 문제다. 뭐 우리가 흔히 뭐 지나친 겸손은 오만이라는 말 하는데 노노에도 나오잖아요. 지나친 거는 모자라는 거하고 똑같다고.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면 안 돼.
그래. 너무
시험에서 막 98점 맞고, 아우, 쟤 이렇게 시험 못 봤어. 이러면은.
그래. 정말 하나 틀리고 우리 반에 엎드려서 우는 애가 있었어요.
네. 아유, 난 진짜 너무 참 볼품 없고 가난해요. 그러고, 그런데 막 벤츠 끌고 나와.
그러니까.
아, 정말.
그런 애들도 있고, 그리고 여자애들 중에 막 사사 사이즈인데 자기 살쪘대.
꼭 있죠. 꼭 있어. 꼭 있어.
다이어트 시작했대. 네,
배 나왔다 그러는데 23이야. 허리
막. 23이야. 진짜. 그러지 맙시다. 너무 교만해.
그렇게 살지 맙시다. 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수상록 중에서 세 가지 주제, 술주정, 아이들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 교만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너무 재밌고 두리뭉실한 얘기긴 하지만 배울 점이 참 많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저도요.
권진영의 고전일기로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7월 17일 목요일 제목 교만과 겸손 교만한 것도 몸에 배어 습관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잘난 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모르게 된다고 한다. 역시 습관이란 무서운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모르는 나의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을 받을까? 나는 내가 봐도 연예인병은 걸리진 않은 것 같은데 아니 반대로 너무 연예인 안 같아서 문제 아닐까? 자고로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고 해서 겸손해야지 하는데 너무 겸손했는지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는 너무 섭섭하고 속상한 건 사실이다.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닐 텐데 몽테뉴는 친구의 훌륭한 점을 보면 순수하게 칭찬해줬다고 한다. 사실 칭찬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칭찬하면 왠지 내가 지는 것 같아서 일부러 그 얘기만 쏙 빼놓는 경우가 있다. 그래 그래 많다. 사실 칭찬을 하면 칭찬받는 사람이 높아지지만 칭찬하는 사람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던데.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교만해지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을 칭찬하는 것 같다. 의식적으로라도 하루에 3번 이상 남을 꼭 칭찬해야겠다.
고질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비아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 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 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D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 니토에서 하우스 브랜딩 원두를, 디박스 그룹에서 손소독제 포켓제를 드립니다.
도서출판 동서문화사에서 2주의 고전 몽테뉴 수상록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와 차이코프스키와 함께하는 2014 한여름밤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요, 잘난 체 하는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죠.
네.
교만이죠, 교만.
선물 받으실 분은요, 저희 게시판에 공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분들은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영원의 개똥벌레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고전 읽기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